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저한테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은혜라는 그 말을 하지만 은혜가 뭔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번 여름 기간에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은혜와 관련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7월, 8월까지 은혜와 관계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은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결정한 아주 중요한 신조, 신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사전을 살펴보면, 또 주석들을 보면 은혜는 신약의 용어예요. 물론 구약에도 은혜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받는 어떤 율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표현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니까 8일만 되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이것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받아야만 할까? 막 이런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러한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할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5절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의 주장,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아래 그 전통들, 그런 것들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대교화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만약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1세대들끼리만 예배를 드린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라든지 또 어떤 다음 세대라든지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언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문화도 정말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슈가 또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것을 정말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옛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것이 전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무엇도 얘기하냐면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것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이지.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들이 점점 힘은 어떤 지배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교회의 어떠한 정치적인 힘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의 말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이러다가는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로 진짜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어서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교의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들도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전도를 어디 가서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당에서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에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제가 오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초대교회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방언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고넬료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고넬료가 있었던 그 마을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눈을 넓혀주었던 그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지금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틀려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오순절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지금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놀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까지는 또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갔는데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만 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도 가봐야 돼요. 여러분 좀 건강하시면 이번에는 뭐 다 이게 됐지만 선교지를 꼭 한 번씩은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 확인한 사람, 경험한 사람하고 선교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봤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래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군 것 같아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솔직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우리만 중요한 거예요. 또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했지 못했으니까 어떤 자기 생각에 꼭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할례 받아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것에 대한 그 논쟁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 이것도 행위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믿는 것 자체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잘 지켰냐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저들에게 강요하냐는 거예요. 할례의 참 의미가 뭡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들에게 그 증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는 뭐예요? 헬라어 카리스라는 이 단어, 카리스, 은혜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은혜도 있지만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주시는데 그 받을 대상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넘치는 기쁨을 그 의지를 가지고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자격,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는 사람, 주는 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선물,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은 받는다. 이게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받는다. 왜 선물 안 줘? 보통 뭐 발렌타인데이, 또 생일날 뭐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선물은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사제를 보니까 순환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계속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에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에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이 선물을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주고받는 것에 강조가 되면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선물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줘야 돼요. 내가 엄청난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미국은 좀 그건 없지만 결혼할 때 그거 따지지 않지만 한국은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예물을 주고받으세요? 우리 미국에서는 예물을 주고받아도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는데 한국은 예물을 주고받을 때에 그 값을 맞춰줘야 돼요. 내가 1억을 받으면 1억을 줘야 돼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런데 나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결혼할 때 그래서 서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해야 되냐. 그런 것이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떡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또 줘야 되냐. 그런데 거기에 부자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부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그 받을 것을 돌려주지 않을 능력이 안 든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바로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은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값비싼 것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정말 순종하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준 분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선물을 줄 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돈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도 탕감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나와 같이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또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갑자기 받았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들었지만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나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지? 뭐 그러잖아요.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그러한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선물에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셨고,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았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라면 기대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온전히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무엇인가를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알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